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성탄절 전주일이에요. 성탄절 전주일은 성탄주일, 전주일이 성소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성소주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주신 것을 아주 감사하고 또한 성경을 더 잘 읽겠다 다짐도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또 말씀 따라서 우리 삶,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이 이렇게 조명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한 다시 한번 이렇게 경성함 이런 것들이 있는 시간들이 성소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이렇게 조직신학적인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를 거예요. 아마 성경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이 계시라는 단어가 보면 한자죠. 그래서 열개 보일 시자를 이렇게 써서 열어서 보인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를 신학적으로 하면 우리 그 전에 어린 시절에는 이런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또한 은총이라는 단어로 써서 일반 은총, 특별 은총, 또한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계시가 있고 계시에는 특별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일반 계시에는 일반 계시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창조 때부터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일반 계시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연 현상, 그 다음에 역사적 사건들, 그 다음에 또한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죠. 천지 만물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꽃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어떤 큰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물, 공기, 햇빛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람들은 누리고 있어요. 또한 역사적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리심으로 인하여서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같이 역사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자연 계시 속에 일반 은총 속에 뭘 하나님이 주셨냐면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들의 마음 속에 보면 보편적인 이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보편적인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선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미워하면 괴로운 거예요. 누굴 욕하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누구한테 사기치고 나서 편하면 그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쁜 짓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선한 행동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게 보면 꼭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간혹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들 있죠. 어떨 때 보면 더 정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편적인 이성과 선한 양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축복 속에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반 은총의 한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들은 아무리 일반 은총 속에 살아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이름 모를 신들에 대해서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도 있고 절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섬겨서 다 구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이 신에게 절해서 이 신이 나를 잘 되게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빌지 그 신 자체를 경외한다든지 경배하는 개념으로 예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일반 은총 영역에서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정말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뭐 생물학적으로 발달을 해도 의료 기술이 발달을 해도 사람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도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즉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일반 은총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보여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특별 계시는 뭐냐면 타락 이후에 그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특별 계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주시고 인간의 죄인됨을 알려주시고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실 때 그 신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너희 가운데 나타났다. 하나님의 신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이런 것들이 특별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오셨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사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계시로서 우리가 무엇을 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주셨던 특별 계시에 최종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계시가 완성이 되고 계시가 충족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구원받는데 충분합니다.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없어도 이 성경을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 이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완전한 지침이 되고 신앙생활의 도리가 되는 아주 기준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들이 얻게 되는 구체적인 이제 유익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 구약 성경부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 그것이 실현되어진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서 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이것이구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라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뭐 여러분의 느낌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체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내 삶을 영위해 가야 되는지, 내 삶이 어떻게 살아줘야 되는지,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받게 됩니다. 다른 데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돼요. 예전에 들었던 말씀으로 은혜를 이렇게 기억해서 삼을 수도 있지만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정말 은혜 아래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그런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비결이 정말 뭘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성경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좀 더 끌어올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다 더 나은 정말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좋은 목사로, 좋은 장로로, 좋은 권사로, 좋은 안수집사로, 내가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내가 정말로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정말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만 가능해요.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믿음의 삶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을 봐요. 시험 들고 연약해지고 뭐 그런 분들을 보면 거의 100%요 말씀과 기도가 오늘 없는 삶이에요. 옛날엔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과 기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지 않으면 누구든지 시험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 나빠질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뭐 30년 신앙생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가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냉정하게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나. 적당히 아는 척하는 게 아니고 믿음 좋은 척하는 거 아니고요. 사실 얘기 몇 마디 해보면 금방 알잖아요. 저 사람 지금 기도하는지 성경 보는지. 옛날엔 좀 그랬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금방 압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직한 마음들이 내 믿음의 현주소를 사실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기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말씀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우리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우리의 직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경험이 아니고요, 체험이 아니고요, 오늘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 외에는 사실 다른 것이 없어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 그것은 오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성도들이 삶이 어땠는지를 여기 보면 성경을 보면 있어요. 12절에 보면 그러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러니까 핍박받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박해받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세상 속의 성도들,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타겟입니다. 핍박받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세상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슬람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그 싸움을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예,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13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이 있고요.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더욱 악해진대요. 점점 악해지는 세상이 된대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삽니다. 자신의 욕심이 채워질 때까지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들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여야 핍박 가운데, 손해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상 가운데 손해보지 않고 잘 사는가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면서 잘 사는가.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죠.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피해보지 않고 사는가가 기독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런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사는가, 이것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지키는 것을 요구하시지 손해보지 않고 사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핍박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아주 본질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 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 말씀은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배워라. 성경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에 그 자리에 있어라. 이것이 되지 않으면 믿음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들었던 지적인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 그게 확신에 거하는 삶이죠. 아,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줬지. 그럼 그것을 따라서 내 신앙을 지켜내는 삶, 그게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삶이죠. 그런 삶은 바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미 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계속해서 그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성경은 바로 어떤 것인가? 여러분 16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6절 같이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여기 보면 성경은 뭐로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이 되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표현이 이제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나에 대한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성경의 기록설들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우리 교회가 따르는 신앙 고백은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보시면 유기적 영감설이 뭔가, 어떻게 보면 기계적 영감설의 반대가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직접 기록하시지 않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던 구약시대 모세로부터 다윗, 또 많은 선지자들, 그런 또한 신약시대는 사도들, 사도바울, 이런 사람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되어지는데, 그들을 사용하여서 기록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바로 사람들의 재능, 또한 교양, 어떤 용어, 문체, 그 시대의 언어,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시대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다? 오류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지는 그 시간이 어떠냐면 약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40여 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40여 명이 1600년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모세오경까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직업군도 다양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어부였죠. 무슨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요새 아모스서 새벽에 보면 뽕나무 땄던 사람들이고 목자도 있고 왕도 있고 뭐 선지자도 있고 군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아주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감을 하셔서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다고요? 오류가 없다. 오류가. 그게 바로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여러 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그 성경은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1600년 동안 40여 명이 기록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성경이 오류가 있지 않고 성경이 통일되어 있고 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완전성, 성경의 통일성, 성경의 무오류성, 성경의 충족성 그걸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독문이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 훨씬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 그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바로 이분이었구나. 그게 성경의 유기적 영감설로 기록되어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응하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어요.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들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가 남았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약속 하나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주는 성경의 유익이 어떤 것인가? 16절 다시 돌아가서 보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교육받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교육을 받는가는 참 중요해요.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교육받는가 아니면 세상의 교육만 받는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불교 경전을 보고 자라는가 성경을 보고 자라는가 다른 거죠. 나면서부터 코란을 읽고 자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자라는가 아주 다른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텔레비 보고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 보고 사는가 이거 다른 얘기입니다. 받는 것에 영향을 받고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코란 보고 자라면 이슬람 무슬림이 되고요. 성경 보고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성경은 17절에 가서 이렇게 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온전케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까? 그것은 성경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온전함이 상실되었어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꾸준히 가능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이렇게 꽃이 싱싱했어요. 이거 일주일만 물 안 주면 한 열흘만 물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시들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쓸만해요. 말씀과 기도로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금방 영혼 메마르고 시들게 됩니다. 그건 뭐 뻔한 거예요. 예, 사람 열흘만 밥 굶어보십시오. 마르죠. 기운 없죠. 아무것도 못 찾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힘이 나지 않아요. 영적 에너지가 우리에게 생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해지지 못하니까 온전한 삶, 온전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구원받은 이후에도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왜 이 시대의 성도들이 힘을 잃을까? 뭐 다른 얘기 할 거 하나도 없고요. 성경 안 봐서 그렇고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뭐 다른 근사한 답? 아니, 다 쓸데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목사부터 성도들까지 말씀과 기도 없으면 힘을 잃어요. 에너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요. 그냥 세상 돌아가는 뻔한 얘기들만 하고요. 이러니 저러니 남 얘기만 하는 거고요. 남 잘못한 얘기하지 내 잘못했다라는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지금 얘기하면서 나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화해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 얘기는 언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있을 때만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조명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이 세상을 살면 세상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 온전하지 않다고 욕은 할 수 있어도 내가 온전하지 않은 것 같고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빛 앞에 내가 밝게 비춰지지 않으면 나의 어두운 부분이, 나의 연약한 부분이, 나의 악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내어놓으십시오. 말씀의 빛 앞에 우리가 비춰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어두운 곳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말씀이 없는 곳이죠. 미국이 왜 점점 약해집니까? 왜 악해집니까? 타락합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불교 국가들이 왜 다 도덕적으로 악합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슬람이 왜 잔인합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유럽이 왜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 땅은 모두가 다 죽음의 땅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싫어하죠. 막죠. 방해하죠. 공산권? 성경 못 갖고 들어갑니다. 이슬람? 성경 못 갖고 들어갑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에요. 북한 지금도 성경 갖고 있다가 주민들이 발각되면 사용당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그렇잖아요. 성경이 기독교 반 기독교 이슬람이라든지 공산권에서는 성경이 정말로 위험한 물건들이에요. 제가 작년에 우리 그 베트남 몽족 어린이 성경이 제가 인쇄해서 배포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요. 참 이렇게 기쁜 반 안타까운 반 이랬어요. 이번에 제가 가서 이제 그 찍었던 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작년에 이렇게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 배포된 성경은 애들에게 잘 배포가 됐고 근데 다 배포하지 못해서 쌓아놨던 거는 다 뺏겼어요. 공산당에게 다 빼앗기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 일이 참 사탄이 지속적으로 막고 싫어하는 일들이구나. 네, 이슬람 지역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무엇이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일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정말 밝은 세상 가운데 최소한의 인간의 보편적 양심과 이성을 따라서 살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고 온전함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려워요. 가난해요. 육신의 필요들이 있어요. 음식도 필요하고 겨울이 되면 겨울옷도 필요하고 전기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최근엔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됐죠. 이슬람 난민들이 나오게 됐는데 정말 복음 전파에 좋은 기회인데 사탄도 참 강력하게 역사해요. 프랑스와 미국에 있는 두 사건으로 말미암아 난민들도 다시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도 난민들에 대한 시선들이 좋지 않죠. 오레곤도 몇백 명을 받기로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땅의 평화를 기준으로 세상은 생각을 합니다. 자국의 유익만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기준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가? 이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사고는 귀결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 제가 연결이 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이슬람 난민들의 그 루트를 따라서 약 3,000km 되는 길을 한달 전에 같이 이동을 하시면서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저번 주 토요일에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그 이슬람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거 아시는데 이것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자료를 보내주신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난민들을 위해서 인간적 필요를 위해서 돕는 단체들은 많습니다. 유엔도 이렇고 많은 서방의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도 주고 또 삶의 터전도 마련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육신을 위해서 돕는 일들을 하는 분들은 많지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하는 단체는 아주 많지 않습니다. 그 위험도 따르고 또 여러 가지 제약들도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는 일들은 아주 미약한 부분입니다. 이들에게 성경을 줄수 있다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질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은,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게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우리 에덴교회의 선교적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성경에 대한 꿈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미 온두라스에도 초기 선교지를 다니면서 우리가 성경들을 가정마다 선물로 주고, 특별히 사역자들에게는 스페니쉬 주석 성경들을 저희들이 보내고 하였습니다. 작년에도 몽족 금지되어 있던 지역의 어린이 성경들을 출판하는 일을 해서 배포를 하였고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소망하는 일 가운데는 이슬람 어린이 성경들 배포하는 일들을 저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슬람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을 번역 작업한 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인쇄해서 나눠주기만 하면 될 만큼 저런 어린이들 그림으로 해서 72개의 복음의 내용들을 아랍어로 번역 작업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 같이 기도하면서 할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슬람 지역 어린이들에게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뭘까? 그것은 성경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보다 더 좋은 선물은 이 세상에 있지 않죠. 여러분, 정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사역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슬람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일들이 귀하게 열매 맺는 것을 꿈꾸고 소망하며 같이 이 사역에 마음 모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